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 주일 예배 자리에 모인 형제 자매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1독 갑시다. 네, 네, 출애굽기 잘 읽고 계시죠? 네. 이 시간에는 긍휼에서 시작된 권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측은지심이라는 사자성어 알고 계시죠? 저랑 가까운 친구들이나 제 동역자분들, 제 주변에 있는 동역자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를 보면 측은지심이 느껴져 라는 말을 쓰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불쌍하게 생겼나? 라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건 저의 오해였고요. 조금 엉성하고 좀 빈틈이 많은 캐릭터여서 저를 잘 챙겨주시려는 그런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표현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스플랑크디조마이라고도 쓰였고 헬라어로 에겔론이라고 쓰였습니다. 이 에겔론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고백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인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에 대해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쁜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슬픈 일이 더 많습니까? 고난에 기초한 세상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죄로 얼룩져서 이질어지고 질서가 깨진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실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말하는 도스토옙스키에게 많은 영감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19세기에 문학의 황금기를 맨 처음 열었다고 평가되는 푸시킨이라는 시인인데요. 그는 인생에 대한 묵직한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연대장님이 반드시 외우라고 해서 제가 외웠던 시인데요.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그리워지는 것이다. 이 시가 제 마음에 박혀서 잘 지워지지 않는 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20대 초반의 청년의 나이 때는 사실 하나도 공감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현재가 매일 슬프다고 표현을 하지? 라는 마음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좀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 현재는 언제나 슬프다라는 말이 계속 가슴에 박히고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숙하게 다가오는 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희극인이 있었습니다. 찰리 채플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죠. 청년들이 좋아하는 또 이 버스킹 밴드에도 이 인생을 논하는 좀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옥상 달빛 이라는 밴드가 있는데요. 이 두 자매님이 부르시는 노래인데요. 이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좀 되게 위로가 되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힘든 일은 한 번에 일어나는 걸까? 왜 힘든 일은 한 번에 일어날까? 이 말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왜 힘든 일들은 한 번에 몰아치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인생을 조금씩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제 깜냥이라고 하죠. 내 깜냥으로 이게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저는 이것을 한도 초과된 상황이다라고 진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살이 매일 슬픔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푸시킨이라는 시인의 고백이 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더 명징하게 이 시가 와닿고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그러나 우리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지나간 것은 그리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이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단하고 이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슬픔 많은 이 여인의 삶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프로필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여인은 나인성에 살고 있습니다. 7장 11절 말씀인데요. 7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나인성 여인, 나인성 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의 뜻은, 이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오는 사람들의 행렬은 장례의 행렬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즐거움의 성인 것 같지만 여기를 가까이서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슬픔 가득한 장례의 행렬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어서 성경은 이 예수님과 슬픔에 잠긴 여인에게로 더 시선이 집중되는데요. 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이보다 더 슬픈 문장이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처절한 인생의 문제를 겪고 있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정말 자신의 희망이고 미래인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겨졌던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이 장례 행렬의 이 고독하고 쓸쓸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1, 2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이 조금 대비되는 상황을 놓아두었습니다. 이 1절, 2절의 구조를 보면 이 예수님의 행렬이 들어가고 그곳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땅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는 이 생명의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두 가지의 이 굉장히 밝은 면과 굉장히 어두운 면을 이 누가 기자는 특별히 더 대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명암의 대비가 선명하게 구분되는 이 두 행렬을 조명하고 있는 이 이유가 바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셔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누가 기자는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 사실을 이미지화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 기자는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시선이 맞닿는 장면을 더 집중해서 조명합니다. 그곳의 카메라 앵글이 이 조리개가 선명하게 조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인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이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 바로 이 문장 안에 다 녹여져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이죠. 이 상실감으로 가득 찬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미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이 사복음서에서 이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 바로 이 나인성 과부의 스토리다라고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좀 더 주목하여 보기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권능이 시작된 마음의 동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능이 시작된 마음의 동기.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에 묶인 우리 인생들에게, 이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이 마음의 동기는 바로 불쌍히 여기심이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듣고 묵상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때와는 다르게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에 오랜 시간 제가 멈춰서 있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어원을 살펴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끓는 심정,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이 죄가 얼룩진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셨던 그 마음의 동기, 그 본질이 바로 긍휼하심,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 그분의 본질을 설명하는 이 정점에 서 있는 단어가 바로 긍휼,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2번 정도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부분 쓰셨습니다. 지나가는 무리를 보시면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쓰셨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용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의 속성,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이 속성이 더 명확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용례, 이 두 가지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탕자는 본성에 이끌렸습니다. 유혹에 이끌려서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를 떠난 탕자입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에 담겨있는 본문,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근본적 동기가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는데요. 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스플랑크 니조마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의 그 애끓는 심정을 확인할 수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달려가 그리고 측은히 여겨. 우리는 달려가라는 표현에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애끓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멀리 노심초사 아들의 그림자라도 보일까 봐 저 멀리 계속 바라보면서 기다리던 아버지의 심정, 이 심정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 야위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심의 이 마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이 본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살펴볼까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33절, 34절 말씀. 예.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스플랑크 니조마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기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의 근본적 동기, 마음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죠. 이 사랑의 근본적 동기, 그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던 근본적 동기,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마음이 여기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곳 이 3.1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이 부교역자로 살아가는 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긍휼에서 시작된 권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저는 권능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어서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오랜 이 기간 예수님의 행하신 이 놀라운 결과물, 능력, 이 권능에만 초점을 맞추며 사역하지 않았나 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사역적 성과를 보면 이게 보이면 제 마음은 이렇게 막 올라가고 막 교만해졌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뭔가 보여지는 사역적 결과물이 없으면 굉장히 마음이 낙심되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예수님의 권능을 베푸신 그 마음의 시작점, 출발점, 이 동기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동기, 그 출발점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애끓는 옛타는 창자가 타는 듯한 심정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사역의 이 모든 동기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처음 3.1교회 부교역자로 사역을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10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역의 동기,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 사역의 동기를 살피라.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사역이라는 명분하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경계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내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 목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사실은 이것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을 우상하는 데 너무 익숙해진 인간은 계속 나 자신의 안전, 이 땅의 부귀영화에 끌릴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죄악에 물든 인간의 본성과 이 욕구 앞에서 이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을 때 고무줄로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야 안 할 거야 하지 말아야지 라면서 계속 본성을 거스르면서 고무줄을 당기면 다시 그 고무줄이 탄성이 다시 제자리로 팅 하면서 돌아가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크게 한번 넘어지거나 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사역의 동기를 살필 때는 내 안에 어떤 결단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지, 잘 지켜야지 결단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묵상되고 있는지, 이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 사역의 동기, 내 삶의 동기, 내 선교적 동기를 살피는 아주 중요한 내 마음의 동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더 이상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득 부어진 이 하나님의 긍휼로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의 동기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맡기신 지상명령, 이 선교사역을 하는 동기, 이 동기의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긍휼을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긍휼하심을 잘못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려면 첫 번째로 이 시점과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실수이기도 한데요, 이 마음속에서 가끔 혹은 자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너무 불쌍해. 모든 게 다 틀렸어. 여러분, 이것은 나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말들입니다. 이 시점으로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연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점과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대상이 주님입니다. 나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라는 대상을 분명히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시점과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이 적용에 대해서 이 청교도 강해 설교자이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의사이기도 하셨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설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시편 기자의 시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나 자신입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낙심하니? 너는 왜 불안해하니? 왜 너는 자기 연민에 빠져 살고 있니? 라면서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듯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거는 겁니다. 이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닙니다.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힘입어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말씀을 힘입어 질문해야 합니다. 이 전지적 작가이신 하나님의 시점으로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물인 우리가 왜 스스로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가? 나의 고민 속에 왜 하나님이 없는가? 나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고민하고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는 신자가 취해야 될 태도, 그 태도는 답 없이 긍휼을 나누는 현장에, 답 없이, 답이 없는 긍휼이 나누어지는 현장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역할, 이 맡겨진 사역, 맡겨진 현장이 버겁고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배역에 대한 불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삶에 대한 겸손을 요청하십니다. 이 한 기독교 저술가는 이 겸손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머물러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삶으로 드러내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베푸는 이 행위는 근본적으로 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긍휼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긍휼의 어떤 이치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그 받은 은혜, 돕는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긍휼을 베푸실 수가 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기에 이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고 살고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많고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능력이 출중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긍휼한 마음이 사실 잘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높은 자,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속성으로 바라보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답답하고 버겁고 답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는 태도가 무엇인지 그들 곁에서 우리는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이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셨던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핵심된 선교 사역이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베풀었던 그 마음의 모든 동기가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예.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답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여전히 슬픔이 지속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한 인생길에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시는 겁니다.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난 스플랑크 니조마이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이자 사역의 동기이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제자의 마음의 출발점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주어진 결과물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과물 권능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기초가 되는 가장 큰 능력이 됐던 그 마음의 동기는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 모든 사역의 정점이자 동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성육신 하신 사랑, 우리를 체휼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고통을 다 직접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애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들리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과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로만 사랑한다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아끼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힘입어 믿음의 걸음 끝까지 뚜벅뚜벅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 해나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픔 많은 세상 속에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시고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는 권세, 그 능력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자격 없지만 여전히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을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믿음 변치 않게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서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긍휼을 실천해야 하는 현장에 답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답없이 긍휼을 실천하는 자리에 머물러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주님께 내가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거룩한 3일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